복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되자 바울의 가슴에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구약을 다 뒤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그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과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그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 출발점은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위로 자기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소아시아 비시디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과거자하되 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인 여러분이 다시 왼쪽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지역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 옆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를 둘러보던 바울은 온갖 신상으로 가득한 아테네를 보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 화려한 문명으로 빛나고 있지만 지금도 가면 만날 수 있는 온갖 신들의 신상들, 그 당시에는 신전들과 신상들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의 가슴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바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바위이죠. 저 아레오바고 바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계단에 보면 오른쪽에 아레오바고 바위로 올라가는 쪽에 여러분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를 그리스어인 헬라어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로 그대로 동판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을 성경은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는 다신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너무 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부활에 대해 들은 그리스인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그리스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서양 유럽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건축과 예술과 역사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헤로도토스가 있었던, 뛰어난 모든 사상가들이 있었던 그리스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은, 그리스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대에서 간신히 구출되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유대 총독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되고 바울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총독인 이 정치인이요 로마의 엘리트인 베스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딱 전하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로마의 정치인이요 엘리트인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어쨌다고요? 미쳤구나. 미쳤다는 거예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죠. 베스도는 바울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가 여러 가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많은 학문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지식이 너무 넘쳐서 미쳐버렸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여러분 고대에 가장 뛰어났던 문명을 이루었던 그리스 사람들도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반응이 뭔지 아세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만 이런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멘 이럴까요? 돌았구나. 나는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좀 말이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지금도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장례식 가면 벌떡벌떡 일어나겠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내가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니까 비과학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육도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 아니 어떻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이 살아나?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기독교를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받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을 기독교인이 되도록 만들려면 그리고 이 시대에 대중적이고 상식적이고 매력적인 종교가 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활의 이야기를 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람들에게 대중적이고 상식적이고 매력적인 종교가 되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그리스인들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로마인들도 미쳤다고 말하는 오늘날 사람들도 아유 진짜 부활만 없으면 내가 좀 기독교를 믿겠는데 자꾸 그냥 부활이라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나는 기독교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상식적으로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면 뭘 빼면 돼요? 부활을 빼면 된다. 그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리로 이렇게 잘 눈높이를 맞춰서 하면은 기독교가 더 널리 확산되는 일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동안 부활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활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소망이요, 부활은 능력이요, 부활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력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부활에서 옵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전 490년 페르시아가 동양을 다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 다음에 서방으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서양의 첫 관문인 그리스를 공격해 갑니다. 다리오스 1세,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말하는 그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침범에 들어가는 곳, 함대를 끌고 들어가는 곳에서 그리스 군대를 마주하게 되는 게 마라톤 평원입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그리스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중해에 아테네라는 그런 도시 옆에 마라톤이라는 평원이 있어요. 저쪽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은 마라톤만에 상륙해서 진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진을 치고, 그리스 군은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라톤 평야를 앞에 두고 거기에서 전쟁이,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연합군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그리스 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딥 피데스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운 병사가 열심히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어디까지 달려가요?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아테네, 그리스가 승리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잘 됐네
이랬겠습니까? 와, 패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테네까지 물밀듯 들어와서 다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때 아테네 시민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살았다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대군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전했을 때 여러분 아테네 시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쁨의 열광적인 도가니로 우리가 승리했다. 근데 페이디페리스는 쓰러져서 죽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전하고 죽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병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보면 스파르타의 원정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그래서 그것이 이 이야기가 커져나가면서 근대 올림픽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승리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은 자신들이 패배했던 전투에서 비롯된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1974년 테헤란 아시아 게임에서 마라톤 경기를 안 해요. 오늘날 올림픽의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종목이 뭡니까? 모든 올림픽의 종목들, 수 없는 종목들이 다 끝나고 올림픽의 마지막 폐회식 전에 하게 되는 경주가 바로 마라톤이라는 거.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의 기자들, 모든 이목과 카메라가 다 집중하는 것은 마라톤의 우승을 누가 하느냐? 42.19km를 달리면서 초인적인 의지로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한 그 한 사람의 우승자가 여러분 올림픽 스타디움 안으로 달려 들어오면 관중들은 다 기립을 합니다. 환호를 보냅니다. 42.19km의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 기원을 상징하는, 우리 모두의 승리의 소식을 상징하는 그 우승자가 달려오면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하고 결승전에 들어오면 그는 금메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로마 황제들이 썼던 월계수의 간을 쓰고 그가 승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은 승리의 소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도 정복자도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전패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과의 전투입니다. 모두가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던 알렉산더도 죽었고, 징기스칸, 전 세계를 정복하고 유럽을 떨게 했던 정복자 징기스칸도 죽었고, 유럽 전체를 초토화했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의 유례가 없는 45전 무패의 이런 과연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수호자 이순신 장군도 결국 죽음 앞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의 전투에서는 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모두 죽음에 삼킨 바 되어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없습니다.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는 승리의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이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 이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죽음에게 다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과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시 읽을 텐데, 이것은 여러분 교양 있게 조용조용하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외쳐야 돼요. 55절, 여러분, 우리를 계속 패배하게 만들었던 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자신감에 넘쳐서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거꾸로 무너뜨렸던 너의 승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아서 넘어뜨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지금 확신에 차서 승리의 외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않고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 죄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바로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활절 주제는 매년 예수는 승리자라는. 원래 처음 하셨다면 서운합니다. 매년 부활절 주제는 예수는 승리자, 예수는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 그러니 나도 그 승리를 얻었다, 이것이죠. 그러면 승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58절에 나옵니다. 58절 말씀. 승리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제 부활의 승리를 갖게 된 사람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게 견고하게 딱 서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죽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후사가 되었는데,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19km를 달려간 승리의 소식을 전한 병사를 기념해서 온 인류가 올림픽 마지막을 마라톤으로 이 승리를 기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승리를 우리가 그 병사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승리입니까? 죽음과 사망을 이긴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이 땅 제주에 전하는 승리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순교를 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꽃놀이를 가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유채꽃이 피어나고 청보리가 푸르게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안에서 꽃잎이 휘날릴 때 셀카를 찍고 사진을 찍으면서 꽃보다도 네가 더 예쁘다 이러면서 찍으면서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셨네, 그럼 예수님이 미쳤네, 다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미쳐도 괜찮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죽음을 웃음으로 맞을 수 있어요. 왜?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의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